잘 계셨나요? 여기 안 더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진짜 더웠습니다. 아주 그냥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건강하게 잘 끝나게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그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이 나라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이티를 간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거의 15년 가까이 되는데요. 왜 이 나라는 이렇게 안 변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왜 이 나라는 이렇게 안 변할까, 왜 이 나라는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왜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실망보다는 의문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기도가 부족한 것인가, 뭐가 부족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생각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요약해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시고 장래의 소망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여선지자 드보라는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5장, 저희가 읽자는 5장 전체에 걸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 노래를 매일매일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런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어느 날 밤에, 며칠 전 밤에 전도사님이랑 한참 한밤한 거의 1시까지 얘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이 그거예요. 아, 주일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저희가 이제 팀 미팅을 하는데 그 우리 팀원들이, 학생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하이티 사람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다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가진 것도 없고 못 없는데 참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그게 참 이상했다고. 왜냐하면 어느 교회를 갔는데 뭐 한 시간을 그냥 사람들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맥시 제수, 맥시 세니아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그런 소리를 한 시간 넘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제가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가 감사하다는 거야?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야? 가진 것도 없어. 먹을 것도 한 끼 간신히 먹어. 진짜 뭐가 감사하다는 거야? 뭐에 감사하다는 거야? 정말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정말 감사를 해서 하는 건지. 그게 의문이 될 정도로 계속해서 감사하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물론 다른 것도 했겠지만 알아듣는 말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저는. 계속 한 시간이 넘도록 계속 메시지, 메시스니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굉장히 가난한 동네에 있는 교회였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한 시간 넘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한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맨날 감사하다 그러냐. 그 목사님 정말 대답이 대단하시더라. 첫 번째,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감사해야만 배가 덜 고프대요. 웃기는 얘기지만. 세 번째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를요.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다 가지고 그리고 배부를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패배 현장에서도 감사의 기도, 승리의 기도를 또 승리의 찬양을 부르짖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항상 승리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옆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겁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 많은 세상은 우리에게 승리보다는 실패를 할 확률이 더 많은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국에 기업이 100개가 세워지면요. 그 100개가 30년 동안 그 기업이 살아남는 확률은 100개 중에 16개밖에 없다 그럽니다. 미국은 그 30년 동안 한 기업이 세워져서 살아남을 확률이 22%고요. 일본은 21%랍니다. 80% 이상의 기업이요. 10년 안에 문을 닫는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개발한 10개의 신제품 중에 8개는 완전 꽝이 된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환경은 실패와 확률이 더 많은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데도 이유가 있고요. 망하는데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힘든 상황에 있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사사기 그 3장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요. 그 삼갈과 에훗 이 사람들이 사사기로 있으면서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립니다. 근데 그 사사들이 죽고 나니까 또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빈에게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불순종과 불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에 붙여서 삶이 고달프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잘 따라요. 사사가 죽고 나면 또 하나님 배반합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7번 반복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조금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빈의 손에 붙여서 엄청난 학대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빈이 무력으로 지배하고요. 곡물을 뺏어갑니다. 철병거를 끌고 와서 약탈하고 뺏어가고요. 여자들과 아내와 말을 그 말, 딸, 가축 다 뺏어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결단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기도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 갔는데 너무 기도를 통성기도를 그렇게 해요. 수요예배를 갔는데 제가 도저히 듣기 힘들 정도로 부르짖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귀신 들렸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듣기가 힘들 정도로 부르짖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목사님은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에요. 기도도 조곤조곤 오게 하시고. 그런데 교인들은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예배 끝나고 도저히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물어봤어요. 저거 거스리지 않으시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또 제가 놀란 거, 배고파서 저렇다고. 저렇게 부르짖으면 배가 좀 들고프대요. 여러분, 정말 배고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여러분 부르짖어 본 적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간절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그들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고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찾아 그랬고 문을 두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이 떡을 달라 그랬는데, 여러분, 정갈을 주고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그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도 많은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부르짖음의 능력입니다. 부르짖으면 슬픔이 기쁨으로 좀 변해지는 것이고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게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다 잠을 자버렸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누구였냐면 바로 드보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삼손처럼 힘이 센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여인을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사회는 여자는 소유물이었지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인을 사사로 삼으셨다는 건 파격적인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기도를 했는데 그 세 가지가 이거였답니다. 첫 번째,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아, 제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고요. 세 번째는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 그럽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했던 감사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사회적 배경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는데, 벌써 훨씬 전 얘기죠. 그때에 이미 여성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 왜 이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드보라가 능력이 많아서, 아니 힘이 세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환경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감사드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야빈의 손에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는데 여자였어요. 딱 보고 여자네 이렇게 했다면 그들은 아마 전혀 하나님의 능력에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를, 하필이면 여자를 세우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들, 사사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그들이 참 독특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웃은요, 왼손잡이였습니다. 오른손은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 불구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고 사사기서는 시편은 얘기하고 시편 44편 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또 삼갈이라고 그 전에 나오는 애굽과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스 사람 600을 죽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가 무슨 무기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 소모는 막대기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을 보십시오. 제가 지난 주일날 제가 ATM 목사님 교회 가서 한 설교가 기도원에 대한 설교였는데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원을 용사라고 생각하지만 기도원은 여러분 이름도 없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전쟁을 보십시오. 드보라가 바락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7절에 보시면 내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누가 6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여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파괴하시고 또 5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라는 여자를 세우셔서 정말 은혜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은요 은혜의 통로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드보라는 여인이었지만 오늘 4절에 보시면 여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승리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요.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저는 예언하고 뭐 이러는 거 그 잘 안 믿습니다. 그 사람 생각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 그 저희가 마지막으로 간 교회는 한 번도 제가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의 두 시간을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 산 하여튼 꼭대기에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로 왜 갔냐면 원인희 선교사님이 거기에 그 하이티에 유일하게 수력발전소 댐이 하나가 있습니다. 댐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보러 가신 거예요. 그거를 보러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희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들어갔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그 근처에 있는 교회를 그 목사님 소개를 받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그 교회가 문이 닫히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댐을 구경하고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하나 있어서 그 교회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찾아 들어가서 소개를 하고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참 그 신실한 집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과 제가 이번에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원성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이렇게 꿈같이 보여주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블랑크가 들어와서 백인이 한 명 들어와서 자기네 교회에 찾아와서 자기가 10명의 백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뭘 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선교사님이 그럴 일이 없는데 그리고 내려오셨는데 제가 그날 이메일을 드렸어요. 저희 교회에서 11명의 학생이 선교를 갑니다라는 이메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딱 보고 그쪽에서는 10명이라고 그랬는데 11명이네 잘못된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저는 선교사님에게 조나단이 다리 부러져서 못 간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가서 선교사님 사실은 저희 어떤 자식이 저기 농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11명 대신 10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아,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정말 생각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백성들과 모세에게 한 말이 뭐냐면 그 지팡이를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33절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항상 들으려고 했던 것은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에 가서 다른 것 말고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환상을 봤다는 그 집사님, 그 집사님이 나이가 60대예요. 남자분이시는데 집이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한 시간을 걸쳐서 올라가고요. 한 시간 걸쳐 내려와요. 근데 그것을 매일 하시고 그 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고 다니십니다. 그 주변에 있는 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알아요, 이분은요. 너무 도전이 됐어요, 저는요. 한 시간을, 그 높은 산을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예전에 그 댐이 없을 때는 양쪽에 이만한 탑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도르래 같은 걸로 쭉 해서 타고 내려갔다가 타고 올라오는 그런 방식으로 건너다녔대요. 교회는 그 강의 건너편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35년 그 교회 창립 멤버입니다. 35년 동안 저쪽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와서 강을 건너서 그 교회로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제가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이분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전도하는 사람이구나. 떠나오면서 제가 그분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집사님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집사님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저에게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어요. 저랑 같이 2시간 반 동안 전도를 하는데 그 통역하는 제스미라는 전도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러 올라가고 이제 저도 이제 너무너무 더운 날이었어요. 이제 딱 산을 쳐다보니까 쭉 올라가는 길만 봐도 저는 야, 오늘 죽었다 이제 죽었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는 올라갈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뭐 올라가야죠. 그리고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제스미가 옆에 있다가 오늘 안 가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젊은데 딱 보더니 그것도 하이티 사람인데 오늘 안 가면 안 될까요? 여 근처에서 뭐 전도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하잖아요. 그러면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보라가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확신을 갖습니다. 7절과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손에 붙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군인 숫자나 무기로 봐서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갖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는 군대 장관 이 장수 바락에게 여인의 손에 의해서 시스라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너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크라이슬러의 회장이었던 아야코카, 리아 야코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서전에서 삶의 승패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그 오빠의 죽음에 대한 그 원망으로 예수님께 막 원망하죠. 주님께서 계셨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뭐라 그러죠? 내가 믿으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요. 실행해야 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바로 그것이죠. 게데스에 만 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올라가니까 오늘 일절 아침에 14절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처음부터 막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지팡이로 가르치면 홍해가 갈라지겠습니까? 갈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법궤를 들고 들어가면 멈춰 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옆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확신대로 사니까 결국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이 드보라에게 여자지만 내가 은혜를 줄 테니까 하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사람을 붙여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세우시고 드보라 홀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드보라가 할 수 없는 일, 바로 직접 싸우는 일을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바락은 드보라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여자라고 깔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드보라의 말을 따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쓰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붙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커가는 거예요. 제가 이태희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태희 목사님이 저에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데 이분들이 교회 무슨 집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아니라 이분들이 뭐 하는 분들이냐면 하나는 건축하시는 분, 하나는 전기하시는 분, 아니면은 뭐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쭉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그랬더니 이 교회를 지금도 짓고 있고 증축하고 앞으로 학교를 세울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다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다 전도해서 모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라고 저에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재밌지요? 사역하기 재밌지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재밌대요. 원래 이렇게 붙여주신 사람과 사역하면 재미있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붙여주는 사람들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것이 알아보고 또 그것을 붙든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아무리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바락이 만약에 어떻게 내가 만 명을 모을 수 있습니까? 여태까지 20년 동안 이렇게 학대를 받고 사람들 다 숨어 있는데 어떻게 만 명을 모읍니까? 못합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겁니다. 생명을 걸고 만 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드보라가 앞장을 섰고요. 결국은 전쟁에 승리하고 적장 시스라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적장을 죽인 사람이 바로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21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여인이 결국은 시스라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자신이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세는 못 가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내 형 아론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끝에 가장 높은 것만 보고 있죠. 여기까지만 이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르고 된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룬 다음에 계속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힘들게 산다면, 정말 실패의 자리에서 어두움에서 정말 힘든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는 목적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목적이었지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이 목적이 아닌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매일매일,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매일매일 경험하고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화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그 십자가는 더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도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커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를 붙들고 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그 승리는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승리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하면 돕는 그 사람까지 붙이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며 주 앞에 나아가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